누가는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에서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기자들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어떻게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가 교회가 존재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년 전에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도 그렇지 않았고 유럽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야만인들의 땅이었고 이른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만 말씀해 주셨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해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관심 있게 진지하게 읽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도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잉태되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온 세계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하여서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 일의 내역을 이 누가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행한 복음 전도의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교회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세계 선교,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선교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보고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정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이방인의 땅 수리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본 것은 전혀 생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고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당했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에디오피아의 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고넬료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 복음 전도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전혀 이 기독교적인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는 그와 같은 완전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임시적이고 그리고 교회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성을 지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복음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는 세 차례의 이 아시아와 유럽의 전도여행과 그리고 로마로의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3장 초반부에 나타난 기사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교회의 모습과 또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계 선교를 처음 시작하였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서 파송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의 파송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보편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남미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들이 교회로 불리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과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다 한 하나님, 한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문화와 인종과 언어와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위대하였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참 첫 교회로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어떤 모습들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이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에 구성원들이 다 어떻게 누가 있었다라고 소개해 주진 않지만 그 교회를 지도하였던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가 누구인지 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로라는 시므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게로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은 이 라틴어로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리비아에 해당되는 북아프리카 이 구레네 출신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흑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루기오는 11장 20절에서 언급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구레네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의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문하임이라는 사람인데 위로자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왕자들과 함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궁정에 보내졌던 왕자 또래의 아이들을 젖동생이라고 그렇게 불리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이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 마나이는 자라나서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와 같이 자랐던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벌써 인종과 민족의 차별을 넘어선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과 국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져야 하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영적인 생명력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부색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편견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우리는 그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고 편견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에게 있는 차이와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차별을 만들어낸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가서 보면은 정말 복음적인 그런 훌륭한 교회들은 거기에 백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아시안들도 있고 그들이 다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서로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같은 피부색과 같은 이 작은 나라 안에 살면서도 우리들은 사람들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편협된 심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차별과 차별의식이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결코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느 누구도 차별과 편견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께서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나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이 나의 일을 위하여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이미 누가가 이 글을 쓸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 글을 받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은 다 알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지시하심을 교회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그만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저급하고 유치하고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이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은 먼저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이러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을 희생하여 공적인 일을 행하는 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봉사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사용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정도로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성숙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단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 중에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참여할 만큼 성숙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져야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일일이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쳐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각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더 깊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먼저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줄 알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일들이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참 함께 기도하지 않고 함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구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인도함 받지 못한다면 교회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에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시키실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을 것이고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과 바나바를 교회가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 온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뭐 예수 전도단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각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것이 이끌려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진행할 때에 그 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일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하였을 때에 모든 일이 되어진 그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영적인 성숙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지경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이 넘도록 주를 섬기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었고 생각났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자기를 보내신다는 것을 그가 강하게 느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 그것을 말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교회 가운데 가장 훌륭한 두 일꾼인 사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위하여 이방 세계로 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교회의 인격적이고 성숙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함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안수하고 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기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파송을 받은 이 사울과 바나바가 어디에서 처음 선교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의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처음 선교의 시작을 구브로에서 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북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북쪽으로 간다면 갈라디아를 거쳐서 소아시아로 가는 더 넓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간다면 그들은 바벨론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서 구브로에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교에 대한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방식이 막무가내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구브로로 인도하셨는데 그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구브로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구원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참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기 쉬운 그런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브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러다 먼저 우리들은 가까운 사람들, 우리와 알고 있고 우리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홀로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는 먼저 이방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였다고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말로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들로 인도해야 그것이 참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단지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그 사람들을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 영혼들과 신뢰관계를 쌓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구브로 섬을 통과하여 복음을 전하였는데 살라미를 지나서 바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은 복음의 대적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언제나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 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 마술을 행하면서 이 섬의 총독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할 때에 이 바 예수가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쓰고 방해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마술사 시몬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총독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자신이 가진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해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저지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무섭게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 누가가 이 사울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악행이 그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 예수가, 바 예수라는 화가는 이름의 뜻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가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이 일을 행하였을 때에 이제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겸손하게 된 이 사울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상대로 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에게 더 적합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부터는 계속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기도하는 성숙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일에 주장하고 계셨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성숙한 그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영적인 특성이 그 교회 안에 내재 있어야 하고 그것이 뚜렷하게 성도들의 모든 삶에, 교회의 사역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목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거듭난 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단지 우리들의 모임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안디옥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